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오는 1월 20일 출범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방부 정책 차관에 주한미군 역할 조정론을 주장해온 엘브리치 콜비 전 국방부 부차관보가 지명됐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로 연기됐던 주요 외교 안보 일정을 재개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연장이 무산됐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인권법 공백 상태가 2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윤국한 기자, 함지아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김영규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자신의 2기 행정부 국방차관에 엘브리치 콜비 전 국방부 부차관보를 지명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콜비 지명자가 과거 VOA와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I think we need to be more accommodating of serious moves by our allies to take more responsibility for their own.
콜비 지명자는 지난해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선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 모든 것을 논의 테이블 위에 올려놔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개인적으로 핵 확산을 옹호하진 않지만 열려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언론들이 왜 콜비 정책 차관 지명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지 설명해주는 발언인데요. 윤 기자, 콜비 지명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슨 말을 한 건가요?
예, 콜비 지명자가 그동안에 VOA를 비롯해서 다른 여러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이 관련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좀 보니까요. 미국은 한국에 대한 핵 우산 강화 약속을 지킬 수 없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 미국이 자국 도시들을 희생하면서까지 한국을 북한의 핵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특히나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앞서 잠깐 말씀하신 대로 이 한국의 핵 무장도 그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하면서 한국이 핵 무장에 나서도 미국이 제재해선 안 된다. 이런 발언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같이 굉장히 파장이 클 수 있는 발언들이고요. 바이든 행정부의 이 정책과는 굉장히 그 차이가 나는 그런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물론 콜비 지명자가 이 같은 발언을 한 시점이 이 트럼프 집권 1기에 국방부 부차관보직에서 물러나서 민간연구소에서 재직 중에 한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공직에 복귀한 이후에도 이런 정책을 실현에 옮기려 할 것인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콜비 지명자가 현직에 있을 때 미국의 국방전략 수립에 깊숙이 관여해 왔고 또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국방차관은 국방부 3인자가 아니겠습니까? 서열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요. 특히 국방전략을 입안하는 그런 핵심적인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콜비 지명자를 보면요. 트럼프 행정부 집권 1기 2018년에 미국의 국방전략 보고서 작성을 주도했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당선인의 국방 분야에서 핵심 보좌 역을 해왔습니다. 수행을 해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콜비 장관이 앞으로 이 자신의 그 관련 발언들을 어떻게 실행에 옮길지 여부를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임명 자체가 이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콜비 지명자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 외에도 북한 비핵화, 주한미군의 역할, 미한 핵협의 그룹 등에 대해 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과는 다른 입장을 밝힌 걸로 아는데요. 함 기자, 콜비 지명자의 관련 발언들을 좀 더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트럼프 1기 정부에서 국방부 전략 및 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콜비 지명자는 미국의 군사적 역량이 제한적인 만큼 중국 견제에 집중해야 하고 또 동맹국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견해를 밝혀왔는데요. 그중에서도 한국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가능한 한 스스로 방어해야 하고 주한미군도 중국에 대응하도록 재편돼야 한다는 발언이 주목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엔 BOA 워싱턴 톡에 출연해서 주한미군이 중국에 대응하기에 더 적합한 방식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또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거론하면서 이 중국은 한국에 대한 군사적 강압이나 그 이상을 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주한미군은 중국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뭐 어느 정도 이 콜비 지명자의 이 생각을 좀 엿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이 주한미군과 관련해서. 또 지난 2023년 미국과 한국의 핵협의그룹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한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 이 확장 억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소하지 못한다. 이 워싱턴 선언이 확장 억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소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 이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우리가 북한 정권을 끝낼 것이라고 말하는 건 그다지 신빙성이 없다고 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콜비 지명자의 이 같은 발언들이 트럼프 당선인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예, 사실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이긴 하죠. 그런데 미국 언론들이 그동안에 보도한 것잘 아시는 대로 트럼프 당선인의 직권 2기 요직 인선에서 특징은 충성파를 기용하는 점, 그리고 자신과 생각을 같이 하는 인사들을 발탁하는 점 아니겠습니까? 이런 그 인선, 특징적인 인선은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집권 때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한 주요 현안과 관련해서 자신과 의견을 달리하는 고위 참모들의 반대로 그 자신의 생각을 원활하게 추진하지 못했던 것을 의식한 조치다. 이렇게 언론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마이크 폼페오 전 국무장관 그리고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를 2기 인선에서 아예 배제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두 사람은 사실 북한 문제라든지 주요 현안들,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그 후보의 견해와는 다른 생각을 그동안에 밝혀왔던 인물들이었거든요. 자, 그런 거를 보면 지금 경험은 적더라도 충성을 다하고 또 굉장히 자신과 국제 문제에 대한 인식이나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요직에 배치하고 있는 것을 두드러지게 특징으로 볼 수가 있고요.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도 대표적인 겁니다. 40대 초반의 인물 아니겠습니까? 국가 안보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실 경험이 별로 없는 그런 인사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이 콜비 지명자가 관심을 끄는 거는 국가 안보 전략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의 말하자면 대외 문제에서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핵심적인 인선이다. 이렇게 미국 언론들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국방부 정책 차관이 국방부의 3인자, 서열 3위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관급인 콜비 인선을 트럼프 당선인이 직접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그만큼 중국에 대한 전략이라든지 대한반도 전략 등에서 콜비 지명자의 의견이 핵심적으로 그 정책에 반영될 것임을 시사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콜비 차관 지명을 계기로 한반도 관련 현안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트럼프 당선인이 집권 1기 때처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 모색할까요?
물론 알수 없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직접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힌 적이 또 없긴 때문인데요. 그러나 몇 가지 유추해 볼수 있는 상황은 좀 있습니다. 최근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은 서울에서 외신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때 미북 협상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과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었는데요.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그 리처드 그레넬 전 독일 주재 대사를 북한 업무를 포함한 이 특수 임무 담당 대사로 지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이 이 북한 문제에 비중을 두고 있다, 뭐 이렇게 조 장관이 해석한 것으로 또그 인식이 됐는데요. 이 그레넬 특사는 과거 미북 정상회담을 적극 지지한 인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주목되는데요. 반면 미국의 전문가들은 조금 다른 입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재개에 관심을 줄 수는 있겠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 중동 분쟁 등이 다뤄야 할 사안이 이 너무 많다는 지적입니다. 쉽게 말해서 북한이 우선순위로 높아지기가 쉽지 않다는 건데, 뭐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좀 판단해서 한번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대화 제안을 했을 경우에 북한이 이에 응할 가능성은 어떤가요?
예, 사실 이 북한은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 그 말하자면 대선 승리에 대해서 아직 아무런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일기 집권 일기 때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를 강조하면서 그 말하자면 자기가 좋은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북한은 이미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은 구분해야 한다고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도 그다지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문가들은 북한이 만일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대북 대화를 제안할 경우에 북한이 그다지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대화의 여건은 집권 1기 때와는 크게 달라졌다고 한결같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무엇보다도 일단 대미 관계 개선에 대한 북한의 관심이 크게 낮아졌다고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죠. 왜냐하면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이에 따른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또 미국과 중국 간의 대결이 심화되면서 미한일 대 북중러 이런 이 북방삼각과 남방삼각의 대결 구도가 형성되면서 북한이 상당 부분 외교적, 경제적 고립에서 벗어났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의 전략적 위치가 강화됐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그 우호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이후에 지금 이 북한군 병력이 러시아에 파병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군사적 밀착이 굉장히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 한 북한이 미국과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런 전망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만약에 추후에 북한이 대화에 응한다고 해도 그 트럼프 행정부 집권 1기 때와는 상당히 다르게 큰 대가를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아직 다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야 될 그런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병력을 파견하는 등 갈수록 러시아와 군사적으로 밀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핵 문제를 비롯한 북한 문제 해결에 어떻게 작용할까요?
네, 우선 더 어려워졌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북한 입장에선 러시아와 좋은 동맹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는 굳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게 할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예, 앤드류 여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석좌는 최근 VOA와 인터뷰에서 러시아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김정은의 이 전략적 셈법 속에 미국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트럼프 당선인도 이 시사 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이 북한이 개입하면 그건 매우 복잡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말했는데요. 물론 이 북한 문제가 복잡하다는 게 아니라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렇다는 것인데, 뭐 그래도 이 북한의 그 러시아 전쟁 수행 그 지원 문제를 거론했다는 것은 이 그만큼 북한의 이번 참전을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것이 추후 이 북핵 협상에서도 이 영향을 좀 미칠 만한 그런 요소가 아닌가, 뭐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해석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에는 행정부뿐 아니라 의회에서도 미국의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는 의원들이 상원 외교위와 군사위 위원장을 맡게 될 전망인데요. 전술핵 재배치나 한국의 핵무장 논의가 전개되는 상황 자체만으로도 북한 비핵화는 현실적 목표가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예,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은 제임스 리시 의원이 내정돼 있고요. 군사위원장은 로저 워커 의원이 위원장으로 각각 내정돼 있는 상태인데요. 두 의원은 전부 다 한반도에 미국의 전술 핵 배치를 배치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한국 내에 그 핵 무장, 자체 핵무장 내지는 미국의 전술 핵 배치를 다시 추진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은 북한의 핵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논의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미국이나 한국의 조야에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사실 거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굉장히 지배적인 목소리가 되고 있습니다. 스스로 북한도 그 스스로 이제 비핵화를 논의하기 위한 대화는 꿈도 꾸지 말라라는 이런 입장을 여러 차례 언급해오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는 의원들이 상원에서 이 외교이나 군사위의 요직에 배치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제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협상은 더 이상 성사가 어려울 그런 그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북한과의 핵협상에서 중간 단계를 거론하는 당국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처음부터 북한의 비핵화를 전면에 내세우지 말고 비핵화는 장기적인 목표로 제시하고 일단은 군축 협상 형식의 그 대화로서 실마리를 터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었는데요. 북한과의 협상과 관련해서는 이런 목소리가 점점 더 현실적으로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주한미군의 역할에 있어서는 이에 대한 콜비 지명자의 인식은 트럼프 당선인과 상당히 일치하는 것 같으네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콜비 지명자는 과거 주한미군의 주 임무가 중국 억제로 전환되하고 또 북한에 대한 방어는 한국이 맡아야 한다 뭐 그런 주장을 해왔죠. 그런데 이 트럼프 당선인은 언론 인터뷰 통해서 여러 차례 한국이 부유한 나라고 우리가 왜 다른 나라를 방어해야 하느냐 뭐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꽤 비슷한 면이 있는데요. 이는 당장 그 미한동맹이 훼손되는 것은 아닌지 또 한국의 안보가 이 북핵 위협에 노출되는 것은 아닌지 등의 우려로도 좀 이어집니다. 이제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콜비 지명자의 인식과 이 트럼프 당선인의 인식이 이런 면에서 좀 일치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 콜비 지명자가 이 국방장관과 일을 해야 하고 또 미한동맹의 관계를 결정하는 이 기본 틀과 이 정책 변수 안에서 일해야 하는 만큼 이처럼 큰 정책 변화에 있어서는 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는 또 제약이 따를 수도 있다라고 진단하면서 이 미한동맹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뭐 그런 분석도 내놨습니다.
영국의 한 매체는 최근 내년이 한국의 핵무장 논의에서 결정적 시점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이런 분석이 나온 건지 궁금한데요.
예, 그 영국 매체 그 관련 보도는 내용이 그런 것이었죠.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백악관에 복귀하는 그것을 계기로 미국의 정치 상황이 한반도를 보는 그 정치 상황이나 시각이 많이 달라졌고 그런 그 달라진 시각은 현재 한국민 들로 하여금 이 자체 핵개발 필요성을 주장하고 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아도 사실 북한의 핵 위협이 계속해서 고조되면서 한국 내에서는 독자적인 핵 무장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그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거의 70% 가까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트럼프 당선인은 이 전통적인 동맹 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가령 주한미군 하나를 보더라도 방위비 분담금으로 지금보다 거의 10배, 20배 많은 100억 달러 정도를 요구할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한국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주한미군을 감축한다든지 철수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시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동맹의 중요성보다는 미국의 그 국익,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은 이 한국 내 핵무장 이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이런 보도를 영국의 매체가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미국과 한국 정부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탄핵 사태로 연기됐던 외교 안보 일정을 재개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의 발언 들어보시죠.
I do want to just underscore here clearly our strong confidence in the ROK.
캠벨 부장관은 지난 23일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김홍균 한국 외교부 1차관과의 회담에 앞선 모두 발언에서 한국에 대한 우리의 강한 신뢰와 한국의 민주주의, 헌법 규정에 대한 굳은 신념을 분명히 강조하고자 한다며 최근 한국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우리의 대화 상대와 가장 긴밀하게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서 신뢰를 한다고 밝힌 입장인데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마저 탄핵이 된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사실 그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역할을 하게 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곧바로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그러면서 확고한 지지를 표명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이제 사실 지금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도 국회에서 탄핵 그 소추안이 통과되면서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고요. 이제 경제부총리가 다음번 그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건데요. 한국의 그 헌정사상에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된 사태였죠. 미국은 사실 이 한덕수 권한대행 이후에 들어선 체제에 대해서도 지지를 표명할 겁니다. 미국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그것이 어떠한 체제였던 이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또 미국과 한국이 그동안에 같은 가치로서 공유해왔던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 이러한 것들을 유지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한국의 여러 가지 과도체제가, 과도기가 헌법 그리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기를 바라는 것이 그동안의 계엄사태 이후에 미국이 일관되게 한국에 보냈던 메시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 와중에 미한동맹의 외교안보 관련 논의가 연기됐던 이유는 뭘까요?
네, 미국과 한국은 외교안보 그리고 경제를 비롯한 민관 행사도 줄줄이 취소했는데요. 당장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진 데 대한 대응 차원이었습니다. 미국 측도 비상계엄 사태를 전혀 예상하지도 또 아마 미리 전달받지도 못했을 것으로 아마 예상되는데 따라서 이런 일로 인해 추가로 조정해야 할 일들을 좀 파악하기 위해 연기가 불가피했던 것은 아닌가 그렇게 풀이됩니다. 연기된 논의 일정 중에는 그 서울에서 예정됐던 미한 국방장관 회담이 있는데요. 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그 계엄 논란으로 이 당시 수사 대상에 오른 등 어쨌든 정상적인 회담은 어려웠습니다. 그밖에 대통령 탄핵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한국 내 이 정부 조직 체계에도 이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죠. 또 이 비상계엄 상황이 벌어진 그 첫 며칠 동안은 이 한국 내 이 과격 시위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외교 안보 논의가 연기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는 이 사실상 연기됐던 회의가 재개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미국과 한국은 다음 달 외교장관 회담 개최를 위한 일정을 현재 조율 중입니다. 또 미한 핵협의 그룹 NCG 회의가 그리고 또 미한 핵협의 그룹 NCG 회의와 한국 정부가 물밑에서 추진해온 미한일 3국 협력 사무국의 이 서울 설치 등이 외교 사안의 이 실무 절차가 제기되는 것도 현재 좀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계엄 사태로 연기됐던 미한 핵협의 그룹 회의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유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될까요?
예, 사실 이제 그 바이든 행정부의 남은 임기는 이제 3주 남짓 하지 않습니까?
예.
시간상으로 봐서 사실 바이든 행정부에서 그 핵협의 그룹 회의가 다시 열릴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한 상태고요. 이제 그 캠벨 부장관이 언급한 핵협의 그룹 회의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유지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것은 사실 바람에 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국과 한국의 핵 협의 자체에 대해서 트럼프 당선인은 굉장히 그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그 트럼프 당선인의 입장은 앞서 우리가 언급했던 콜비 정치 국방부 정책 차관 지명자의 발언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콜비 정책 차관 지명자는 미국이 한국에 대한 핵 우산 강화 약속을 지킬 수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한국이 핵무장에 나서는 방안을 논의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보면 사실 핵협의 그룹을 계속 이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트럼프 집권 2기에서는 굉장히 유보적인 입장을 취할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여러 가지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국과 한국의 윤석열 정부 간에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협의, 논의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도 원안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한일 3국 간 협력에 상당한 공을 기울이지 않았습니까? 특히 지난해 8월 세 나라 정상의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통해서 이를 명문화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3국 간 협력이 변함없이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물론 현재로서는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전문가들의 좀그 의견을 좀 들어보면요. 역내 안보 환경을 고려할 때 미한일 협력의 필요성이 여전히 높다. 뭐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또이 같은 필요에 따라 미국의 새 행정부도 이 협력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좀 조심스럽게 나오는데요. 이 고토 시오코 윌슨 센터 인도태평양 국장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이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대한 공동의 관심이고 또 3국 모두 억지력 유지를 원하고 이 불확실성을 원치 않는다. 뭐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또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미한일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 이를 트럼프 당선인도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미한일 3국 공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3국 정상들의 의지이기도 한데요. 뭐 그렇다 보니 트럼프 당선인이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것을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문제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도 나왔습니다. 3국 공조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의견도 물론 있습니다. 대니얼 스나이더 스탠퍼드 대학 동아시아학 교수는 트럼프 당선인이 동맹을 미국 외교 정책의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면서 개별 지도자들과의 개인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뭐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목격해온 3자 협력의 제도화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의지가 없다고 생각한다. 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에 대한 3국 차원의 대응에 대해선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대해 스나이더 교수는 한일과 협력하는 대신 시진핑과 직접 거래를 맺을 수도 있다면서 미한일 3국 협력에서 미국이 가장 약한 고리가 될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일 관계는 어떻게 전망되고 있나요?
예, 사실 이 한일 관계 전망은 사실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보다는 이 한국과 일본의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더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이제 한국 내 이제 정치적 상황과도 어느 정도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확정되느냐, 그래서 파면이 되느냐, 아니면 복귀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이제 크게 달라질 사안인데요. 인용이 기각, 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돼서 다시 복귀한다면 사실 한일 관계는 현재에서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파면 결정이 이뤄지고 그래서 한국 내에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고 하면은 그 한국 정부가 그 특히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과의 관계를 보는 시각이나 인식이 상당히 다를 수 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한일 관계가 지금과 같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있습니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해법과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 판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야당이 사실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이었거든요. 이런 과거사 문제를 다시 한일 관계의 전면에 내세우게 된다면 한일 관계는 다시 냉각기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국 내 정치 상황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미국 의회 상원에서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무산된 소식 알아봅니다.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의 상원 의결, 왜 무산된 건가요?
사실 이 법안에 대해서 상원에서든 하원에서든 의회에서 적극적인 반대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하원은 일찌감치 이 재승인 법안을 통과시켰고요. 다만 상원에서는 이것이 이제 연말에 그 회기가 끝날 때까지도 안건으로서 상정되거나 표결조차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자동 폐기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네. 시간적인 제약도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사실 미 의회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줄어든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이 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북한 인권 문제는 굉장히 우선순위에 있었던 것이었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 그리고 중동 사태, 이런 굵직한 대외 정책 현안들이 나타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북한 문제, 인권뿐만 아니라 이 북한 핵 문제라든지 이런 북한 문제 전반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고요.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번에 상원에서 재승인 법안이 다뤄지지 못하고 결국 자동 폐기된 배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이제 이 법안은 다음 의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상정되고 처리돼야 되는 상황이 된 그런 아주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의 주요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북한인권법은 북한 인권 상황 개선과 이 탈북민 보호를 목적으로 이 정부와 비정부 기구들의 뭐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지원해 온 법안입니다. 이를 위해 미국 정부는 북한 내 외부 정보 유입 촉진을 좀 지원하고 또 중국 정부가 이 북한 난민 강제 송환을 즉시 중단하도록 좀 요청하고 있고요. 또 유엔 난민기구의 그 중국 내 북한 난민에 대한 이 방해 없는 이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을 좀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북한 정부는 반동 사상 문화 탄압법과 이 기타 억압적인 법률 규제 등을 폐지해야 한다, 뭐 그런 내용을 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재승인 안에는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고 또 탈북민 강제 북송에 책임 있는 자들에게 이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도 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북한 인권법은 2004년 제정 이후 2008년, 2012년, 2018년에 걸쳐 총 3차례 재승인됐지만 2022년 만료된 이후 지금까지 갱신되지 않고 있는데요. 네, 올해 재승인 법안은 이 공화당 소속 영김 하원 의원과 민주당 아미베라 하원 의원이 공동 발의했는데 물론 무산되긴 했지만 기존 북한 인권법을 2028년까지 연장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 행정부나 의회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관심이 많이 줄었다, 이런 지적도 들립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예, 앞서도 잠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 맥락인데요. 사실 북한의 인권 상황은 계속해서 사실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내에서 조직적이고 또 상당히 광범위한 인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공통된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인권에 대한 유엔이라든지 국제사회의 압박, 이런 북한 인권 결의안을 통한 이런 압박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낮아진 것처럼 보이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다른 대외 정책 현안들, 특히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전쟁이 계속되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관심이 그 중동 문제에 쏠려 있고요.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도 미국의 그리고 서방 측의 관심이 온통 여기에 쏠려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들이 앞서도 말씀드린 북한 인권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 문제 자체에 대한 말하자면 우선순위를 상당히 낮게 만들고 있고요. 바로 이런 맥락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게 아니냐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엘브리츠 콜비 전 국방부 부차관보가 트럼프 2기 행정부 국방부 정책 차관에 지명됐다는 소식, 미국과 한국이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로 연기됐던 외교안보 일정을 재개한 소식, 그리고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미국 의회 상원에서 의결되지 못하고 폐기된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함지아 기자, 진행해 김연교였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칩니다.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들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정보를 전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 장량입니다. 2024년 올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네요. 한 해 동안 여행시를 사랑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여행시 올해 마지막 순서로 2024년 한 해를 정리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BBC가 선정한 올해의 여성 백인, 또 역대 최초 천만 달러 수익을 올리게 된 여자 스포츠 선수들, 그리고 올해 노벨상 시상식에서 유일하게 여성으로 시상대에선 노벨 문학상 수상자 한강 작가 소식으로 꾸몄습니다. 2024년을 빛낸 화제의 여성 누굴까요? 도성민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도성민입니다.
네. 이 BBC가 매년 그 전 세계 영향력 있고 또 영감을 주는 여성 100명을 선정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BBC가 이 여성 100명을 선정해서 이들의 얘기를 다큐멘터리와 특집 기사, 인터뷰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회복 탄력성을 주제로 했고요. 올 한 해 동안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거나 또 중요한 아주 성취를 이룬 여성들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네.
지역 대표성, 공정성을 고려했는데요. 기후변화 같은 지구촌 문제에 기여한 여성들도 포함됐습니다.
네. 100명을 다 소개해드릴 순 없으니까요.
네.
미국인, 한국인에게 집중해보죠.
그럴까요?
올해 여성 중에 미국인도 있었죠?
예. 자, BBC가 뽑은 올해 여성 가운데 미국 국적자 여성은 모두 10명입니다.
네.
영화 배우가 있고요. 인공지능 AI 전문가, 종교 지도자, 육상선수 출신의 사회운동가, 정치인, 우주비행사, 인권운동가, 양궁선수 등 뭐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것은 물론이고요. 또 대중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여성들입니다.
네. 첫 번째로 소개해 주실 인물 누군가요?
자, 첫 번째 소개해 드릴 여성, 지금 지구상에는 없는 인물입니다.
올해 인물은 생존자들의 하나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우주 비행을 하고 있어요. 지구에는 없습니다.
지구에는 없군요. 예.
우주 비행사 수니타 윌리엄스 씨입니다.
아, 수니타 윌리엄스 씨 아직 지구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요.
네네.
어떤 사람인지 소개해 주세요.
예. 은퇴한 해군 헬리콥터 조종사입니다. 여성 최다 우주 유영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상에서 400km 떨어진 국제 우주 정거장 ISS에서 체류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6월 5일에 국제 우주 정거장으로 향한 후에 사실은 여드레 만에 돌아와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우주선 안에 여러 기술 문제가 생기면서 내년 2월은 되어야 어이구. 지구로 돌아오게 됩니다.
네.
자,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윌리엄스 씨 씨가 보여준 회복 탄력성과 낙관적인 태도가 관심을 끌었습니다. 윌리엄스 씨, 이런 상황에서도 우주선을 아주 행복한 곳입니다라고 말해서 많은 사람들의 응원을 받았습니다.
네, 내년 2월에는 꼭 건강한 모습으로 귀환하면 좋겠네요.
네.
다음은 누군가요?
자, 미국 헐리우드 영화 배우입니다. 원초적 본능이라는 영화 기억하실 텐데요.
아, 아주 그런 영화 뭐죠?
자,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한번 꼬으시면 생각이 날 수 있습니다. 여배우 샤론 스톤 씨 올해 여성으로 선정됐습니다.
네.
샤론 스톤 씨는 이 영화를 비롯해서 여러 편의 영화에 출연하면서 유명세를 탔습니다.
네.
하지만 사실은 또 지난 30년 동안 자선 활동을 해왔던 행보가 눈길을 끕니다.
네.
특히 후천성 면역 증후군 에이즈를 일으키는 HIV 감염 환자 지원 활동을 인정받아서 2013년에요. 제13회 노벨평화상 수상자 세계정상회담에서 정상회담 노벨평화상을 받았습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들이 주는 평화상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샤론 스톤 씨는 올해 초에는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국제 아이콘상을 받았고요. 배우로서 영향력을 공익을 위해서 쓴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한국인 여성을 소개해드리죠.
네.
두 명이 올해 여성으로 선정됐네요.
예.
누군가요?
박수빈 씨, 김예지 씨입니다. 먼저 박수빈 씨는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입니다.
네.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오르고 내릴 수 없는 계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테어 크러셔라는 클럽을 공동 설립했는데요. 단체 이름을 직역하면 계단 부셔 클럽이거든요.
계단을 부신다고요?
예, 그러니까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은 계단 사용이 어렵다, 불가능하다는 점을 주목해서 이 사람들이 접근 불가능한 장소를 지도로 만들고 휠체어로 접근이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시민 참여 운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2천여 명의 시민이 참여했는데요. 14,000여 곳의 장소가 휠체어로 갈 수 없는 장소로 검토됐답니다.
꽤 많네요. 그럼 직접 계단을 말 그대로 부수는 일을 하는 건가요?
아, 그건 아니고요.
네.
전화기 앱에서 지역 내 휠체어로 접근이 가능한 곳은 어디고 그렇지 않은 곳은 어디인지에 관한 정보를 모으는 작업이다. 그것이 계단 부셔 클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단만이 아닙니다. 그 엘리베이터나 경사로가 있는지 등을 사진과 문구로 또 알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앱을 사용하는 장애인들은 적어도 어디를 갔더니 엘리베이터는 있는데 건물 입구에 계단이 있어서 도움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다. 뭐 이런 정보를 보고 헛걸음하는 수고를 덜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궁극적으로 보면은 장애인의 접근성에 대한 인식 확대 또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계속해서 BBC가 선정한 올해의 여성으로 한국인 여성이죠.
네.
사격 선수 김혜지 씨 나올 줄 알았습니다. 자, 올해 파리 올림픽에서 권총 사격으로 은메달을 딴 후에 유명인이 됐죠.
맞습니다.
김 선수 사격 표정, 자세, 얼마나 시크한지 참 전 세계의 내 시선을 사로잡았는데요. 올림픽 경기 이후에 유명 해외 브랜드 화보 촬영까지 했더라고요.
예, BBC는 이 김혜지 선수에 관해서 카리스마와 스포츠업적으로 김 선수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겠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네.
지난 7월에 파리올림픽에서 여자 10m 공기 권총 은메달 뭐 그보다 몇 달 앞서서는 여자 25m 권총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운 바 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아, 그러면서 김 선수의 사격 영상이 소셜미디어에서 아주 빠르게 화제가 됐다면서 실력도 뛰어나고 냉철한 태도에 흐트러지지 않는 집중력 특수 제작된 안경을 착용한 모습이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 등장하는 배우의 외모라는 찬사를 받았다고 뒷얘기도 전했습니다.
네. 그런데 김예지 선수 지난달에 선수 생활을 잠정 중단했네요.
예, BBC가 이 부분도 설명했습니다. 네. 김 선수가 엄마로서 책임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해왔다면서 지금 딸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BBC가 선정한 올해의 여성 100인 중에 미국인 여성, 한국인 여성 간단하게 소개해드려봤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최근 1, 2년 사이에요. 여자 스포츠의 위상이 뭐 미국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이를 뒷받침할 만한 소식이 있네요.
네. 자,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네. 여성 스포츠 선수들의 수입을 소개했습니다. 선수들의 몸값이 올랐다는 것은 선수들의 기량과 함께 대중으로부터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다는 증거일 텐데요. 네. 먼저 최고 기록을 경신한 선수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행실을 통해서 종종 소개해드렸던 선수입니다. 여자 프로농구협회 WNBA의 인디애나 피버의 신예 케이틀린 클라크 선수.
그렇죠.
올해 810만 달러를 벌어들여서 여자 농구 선수로서 최고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노 티티쿨 선수, 태국의 골프 선수인데요. 지난 11월 CNE 그룹 투어 챔피언십 대회에서 여자 골프 역사상 가장 큰 상금인 4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네.
올해 여성 스포츠 선수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입을 올린 선수는 미국의 테니스 스타입니다. 코코 고프 선수. 올해 3,440만 달러를 벌었는데요.
네.
역대 여성 선수 중에서 세 번째 기록입니다.
와, 각 부문에서 이런 기록을 세운 게 선수들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일 텐데요.
네.
부문별로 보면 어떤가요? 상위 20명이 여자 선수들 어떤 스포츠에서 뛰고 있을까요?
상위 20명 중에서 가장 많은 그 스포츠 분야는 테니스입니다. 테니스가 단연 압도적입니다.
네.
상위 20명 중에서 11명이 테니스 선수고요. 이 테니스 선수들의 수입 총액이 1억 6,600여만 달러입니다.
네.
그리고 골프, 농구, 축구, 배드민턴 등이 있는데요. 이 20명 가운데 3명이 골프 선수로 이들의 총 수입 약 2,800만 달러였습니다. 중국의 프리스타일 스키 에일린 구 선수, 이 종목에서는 유일한 그 스키 선수입니다. 올해 2,200만여 달러를 벌어서 상위 20명 중에서 3위였습니다.
네.
미국의 체조 선수 시몬 바이즈 선수 유명하죠.
네.
올해 1,100만 달러를 넘는 수입을 거뒀습니다.
네.
참고로 20명의 선수의 국적은요.
네.
미국, 중국,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인도, 캐나다, 뉴질랜드, 이탈리아, 태국, 영국, 일본, 폴란드입니다.
네. 그런데 여자 선수들이 이렇게 벌 동안에 올해 남자 선수들은 얼마나 벌었는지도 궁금해지네요.
네.
좀 비교를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자, 2024년 전체를 보면 네. 여자 선수 상위 20명의 수입 총액이 2억 5,800만 달러입니다.
네.
이게 전년보다 15% 늘어난 건데요.
네.
하지만 아직도 남자 선수들의 수입과 비교하면 상당히 모자랍니다. 올해 여자 선수 상위 20명이 벌어들인 총액이 올해 상위 20명의 남성 선수들의 수입 12%에도 못 미칩니다. 올해 상위 남성 선수들 20명의 수입 총액 22억 3천만 달러입니다.
2억 달러와 22억 달러면은 정말 큰 차이가 나네요.
네.
그런데 이런 남녀 간 수입 격차가요. 리그의 그 수익 구조에서 비롯된다는 지적도 있던데요.
예. 이와 관련해서 포브스가 리그 수익 구조에도 최근 변화가 생기고 있다면서 여자 프로농구 협회가 새로운 텔레비전 중계 계약을 이뤄낸 덕에 수익이 6배 늘었고 여자 프로골프 협회 투어와 여자 테니스협회 투어도 상금 규모를 크게 늘리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런 현상이 여성 스포츠가 앞으로 더 성장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여자 경기에 새로운 투자가 생기고 또 새로운 체계가 도입이 되면 이것을 통해서 성장할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게 포브스지의 분석입니다. 그 테니스 중심이던 여성 스포츠 수입 구조도 다양해지고 있다면서
네.
올해 상위 20명의 여자 선수 등 11명의 1,00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기록했고 이들 중 17명이 30살 미만이라는 사실이 또 앞으로의 가능성을 뜻하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네. 자, 여행시 연말 특집으로 올해의 여성을 주제로 이달의 여성 뉴스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화제의 주인공 알아볼까요?
네. 마지막 주인공은요, 아시아 여성 최초, 한국인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 한강 씨입니다.
네.
노벨 평화상을 받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한국인으로서는 첫 번째 노벨 수상자였고요. 한강 작가가 두 번째 한국인 노벨상 수상자가 된 겁니다.
네.
자, 한강 작가, 한국의 대표적인 현대문학 작가입니다.
네.
소설 채식주의자로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작품이 2016년 맨부커 인터내셔널 상을 받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한강 작가의 작품들은 그 인간의 내면, 폭력,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탐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달에 그 스웨덴에서 노벨상 시상식이 열렸던데요. 수상자로 참가한 여성은 한강 작가가 딱 한 명이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동안 뭐 노벨 생리의학상, 경제학상, 평화상, 물리학상, 그리고 문학상 부분에서 여성 수상자는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12월 10일 스웨덴 스톡홀름 콘서트홀에서 열린 올해 시상식에 참석한 여성은 말씀하신 대로 한강 작가가 유일했습니다. 올해 홍일점입니다.
네.
이 원래 노벨상 시상식 복장이요. 남성은 연미복을 입어야 되고 여성은 이브닝 드레스나 전통 의상을 입는데요. 한강 작가는 그 아무런 문양이 없는 검은색 긴 드레스를 입고요. 다른 치장도 하지 않은 매우 검소한 모습으로 시상대에 올랐습니다.
네.
한강 작가는 수상 연설에서 한국 문학과 역사 그리고 그 인간의 공감을 다룬 작가로서의 사명감을 언급하면서 청중들한테 큰 감동을 줬습니다.
네.
자, 참고로 그 노벨상 이날의 수상자들은 메달과 증서를 받았습니다.
네.
상금은 1,100만 크로나 미화로 996만 달러가 넘습니다.
네. 오늘 돈 얘기 참 많이 하네요. 자,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의미로 올해의 여성, 화제 여성으로 꾸며드렸습니다. 도성민 기자 함께했습니다. 도성민 기자 올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새해에는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시기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비슷해서 헷갈리는 단어들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어를 배우다 보면 철자가 비슷하고 발음도 거의 같아서 혼동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원어민들조차 헷갈리는 말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철자가 다른 단어들은 의미도 별개이기 때문에 구별해 써야 됩니다.
Affect and effect.
먼저 affect와 effect 살펴보겠습니다.
Affect means to influence.
Affect, A-F-F-E-C-T, affect는 영향을 미치다라는 뜻입니다. 동사죠. 문장 들어보겠습니다.
Her speech was so inspiring, it affected the audience.
그녀의 연설은 매우 감흥이 있어서 청중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When used as a noun, effect means a result. And when used as a verb, it means to accomplish. But effect is not often used as a verb.
A good tip to remember is to use effect as a verb and effect as a noun.
Effect는 영향을 미치다라는 뜻이고 effect, E-F-F-E-C-T, effect는 주로 명사로 쓰입니다. 결과, 영향, 효과를 말합니다. 동사로 쓰일 때는 성취하다라는 뜻이고요. 예를 들어서 greenhouse effect, 환경 분야에서 자주 쓰는 온실 효과라는 말입니다. Effect는 동사로 영향을 미치다, effect는 명사로 결과, 효과를 말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Further refers to distances that cannot be measured. While farther describes a measurable physical distance.
F-U-R-T-H-E-R, further은 잴 수 없는 추상적인 거리를 말할 때 FARTHER, father은 실제 측정할 수 있는 거리를 가리킬 때 씁니다.
The trick is to remember that farther, which describes physical distance, has the word far in it.
기억하는 요령은 측정 가능한 거리를 말할 때는 FARTHER, farther에는 멀리, 먼이라는 의미의 far, FAR, far이 포함되어 있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장 들어보겠습니다.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reach a conclusion.
결론을 내기 위해 추가 연구가 필요합니다.
We walked farther than we had planned.
우리는 계획했던 것보다 더 멀리 걸었습니다.
Accept means to receive.
Accept. A-C-C-E-P-T. 받다라는 동사죠.
I accepted a nice gift from my mom.
나는 엄마에게서 멋진 선물을 받았습니다.
Accept has to do with leaving something out.
Accept, 무언가를 제외하고 일을 진행한다는 뜻입니다.
Everyone went out except David.
데이빗을 제외하고 모두가 밖에 나갔습니다.
Women were accepted from the study.
여성들은 그 연구에서 제외됐습니다. 두 단어를 한 문장에 써볼까요?
This machine accepts all coins except pennies.
이 기계는 1센트짜리를 제외하고 모든 동전들을 받습니다.
Than and then.
Than is used with comparisons.
Than, T-H-A-N은 비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He was more athletic than his brother.
그는 그의 형 혹은 동생보다 운동신경이 좋습니다.
Then means at that time or next.
Then, T-H-E-N은 그때 또는 그 다음에처럼 시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L-O-S-E, 동사입니다. 세 가지 뜻이 있는데요. 먼저 잃다, 잃어버리다라는 의미입니다.
Don't lose your keys again.
다시 열쇠들 잃어버리지 마세요.
Did you lose weight?
줄어들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체중이 줄었어요? 살 빠지셨나요?
Did you lose weight?
승부에서 지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People expected the team to lose the football game.
사람들은 그 팀이 미식 축구 경기에서 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L-O-O-S-E, lose는 형용사로 느슨한, 헐렁한이라는 의미입니다. Lose teeth, 흔들리는 치아고요. Lose clothing, 헐렁한 옷입니다. Lose translation, 대충 해석한, 부정확한 번역을 가리킵니다. 발음할 때 L-O-O-S-E, lose는 S로 끝납니다. 반면에 L-O-S-E, lose는 Z로 마무리합니다. lose.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비슷해서 헷갈리는 단어들 살펴봤습니다.
저희 BOA 방송은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여러분 곁으로 더욱 빠르게 다가갑니다. B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빠르고 정확한 세계 소식 BOA 모바일 사이트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465, 9800,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